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혹시 웅변학교, 웅변학원 다녀보신 분들 계십니까? 그냥 시키지 않을게요. 아, 김권사님 손들었던 것 같은데. 예, 웅변학원도 웅변학원에서 이런 거 가르쳐 준 것 같지는 않고요. 아무튼 연설을 할 때 그 어떤 사건, 어떤 단어,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방법을 가장 많이 쓰는가 하면 점진적으로 강조하는 방법을 써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아, 여기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아이디어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그런데요, 이 아이디어가 정말 좋은 게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또 한참 얘기를 해요. 약장수 같아요. 한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서 또 한번 뭐라 그러냐면, 제가 아직 말씀을 안 드리는 진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저의 관침은 다 어디에 가 있는가 하면 아이디어에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한 30%의 강도로 이야기를 했다가 나중에는 한 70% 강도가 되고 맨 마지막에는 한 90%의 강도로 똑같은 아이디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다예요. 하나님의 redemption, 구속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구속을 이야기를 할 때 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들에게 과거에 했던 구속의 이야기와 앞으로 되어지는 구속의 이야기를 비교해 놓고 있으면서 점진적으로 큰 일이 있을 거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근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 전개를 해 나가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또 하나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다른 믿음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런 믿음이, 깊은 믿음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이다.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더 큰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과거에 받았던 경험에 집착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앞으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기대하면서 살아야죠. 그 이야기가 오늘 여기서 펼쳐져 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호칭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나는 구속자다.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거룩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4절 말씀 보실래요?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고 했어요. 아니 그냥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래도 충분한데 하나님은 호칭을 붙일 때 반드시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그럼 왜 구속자라고 했을까? 자, 지금 구속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구속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특히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 건가 하면 지금 계속해서 그랬잖아요. 너희들 어려운 일 만날 거야. 어려운 일을 만나는데 그때 바벨론 포로죠, 그게요. 그때도 내가 구출할 거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의 이야기, 앞으로도 구속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과거의 구속의 이야기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어요? 출애굽의 이야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구속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할 거야.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걱정하지 마, 아빠가 도와줄게, 요 말만 하는 게 아니죠. 그때도 아빠가 도와줬잖아, 그러면 앞으로도 좋아줄게,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있는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혹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라고 하는 거룩을 놓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이사야는 이미 이사야서 6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6장 3절인데 다 같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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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왜 나오는 줄 아세요? 안 거룩한 것을 지적하기 위함이에요. 오늘같이 비가 이렇게 지금 해가 났네. 비가 이렇게 주룩주룩 오고 그러는 날 개구장인 남자 녀석들은 밖에 나가서 막 깽판 치면서 놉니다. 옷에 흙탕물 다 튀겼어요. 그런데 여동생은 같이 못 놀고 집안에서 무서워서 못 나가고 집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나가서 더러워지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남자아이들이 들어왔어요. 엄마가, 아 근데 이거는 교육 방법은 참 안 좋은 건데 여러분 안 그러셨을 거라고 믿고 만약에 그러셨다면 회개하십시오. 이제 남자아이들이 들어왔어요. 아들들이 들어오니까 엄마가 뭐라 그러면, 야야야야 이게 뭐냐, 여기 봐, 네 여동생 봐 얼마나 깨끗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니네 왜 이렇게 더러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 가운데 이렇게 비교하면서 하는 거는 안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나 거룩한 이가 말한다예요. 그럼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아유 니네들도 깨끗하네 이 얘기예요. 지금까지 이사야서 전체를 놓고 본다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끗하지 못하게 사는 거예요. 깨끗하지 못한 모습으로 산 그 죄들 중에 수많은 죄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죄가 뭐였는가 하면 우상 숭배였잖아요. 그러니까 우상들과 하나님이 비교를 하면서 하셨던 얘기도 있죠. 쟤네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밖에 하나님은 없어.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거룩하니까 그러면 너희들도 거룩해라 라고 지금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게 레위기에 이미 나왔잖아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요구를 했고, 민수기 6장에 가면 거기서 나시린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룩할 것을 이미 요구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구속자이면서 동시에 거룩한 자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구속해 주기는 하겠지만 너희들의 죄에 대해서는 징벌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의 죄에 대해서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구속하시는 하나님과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두 호칭 가운데는 뭐가 담겨져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가 선포되어지는 것이 동시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죄를 진 모습을 보면 화가 나지만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니까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과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 더 나아가서 15절에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거룩한 이요라고 한 다음에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그래요. 왕이다라고 하는 말은 통치한다라는 말이죠.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창조주라고 하는 말을 왜 여기다 갑자기 쓰셨을까? 왜 갑자기 창조주라는 말을 쓰셨을까? 예배를 시작하면서 저희 집에 있는 선인장 이야기 했었잖아요. 이야기 하려고 이제 초반부 얘기를 한 거예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저희 집 앞마당에 이렇게 선인장이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색깔로 피어날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다 선인장이 똑같은 선인장인가 봐요. 그러고 있었는데 몇 년 동안 있다가 이게 눈에 이제 조금씩 조금씩 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아이는요, 쑥쑥 커요. 쫙, 막 그냥 손바닥보다도 더 큰 입사리처럼 그냥 쭉. 쭉 어느 날 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크니까 그 밑에 있는 자그마한 것이 아까 봤던 그 밤의 여왕이 가려져 있다면 제가 큰 아이를 그 큰 선인장을 제가 딴 데로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큰 선인장이 뭐라 그런가 하면 나는 건들지 마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쥐가 얘기해봤자 내가 옮긴다는데 그렇죠? 내가 주인이잖아요. 제가 주인이라 거기 갖다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옮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만들었어. 내가 너희들을 창조했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계속해서 이사야서에서 약속을 해주고 있는가 하면 구속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구속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의 사인을 먼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게 뭐 어떤 말씀인가 하면 14절에 갈대아 사람이라는 말 나오죠. 이 갈대아 사람이 도망갈 것이다. 갈대인들의 도망에 관한 이야기를 사인으로 지금 비춰주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 잠깐만 멈추고 갈대아인과 바벨론 사람에 대한 차이점을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아십니까?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바벨론, 갈대아 똑같이 지금 두 개가 다 나왔거든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를 수도로 크게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있는 그 바벨론의 모든 제국, 그것을 바벨론이라고 해요. 큰 제국 자체를 바벨론이라고 해요. 갈대아는 어딘가 하면 메소포타미아의 그 강의 남부 지역에 갈대아라고 하는 토후족 같은 족속이 있어요. 그들도 바벨론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갈대아 사람들은요, 대체로 바벨론 사람들 중에서 부자였던 것 같아요. 마치 인도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요즘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카슈미르라고 하는 지역 있잖아요. 그 카슈미르가 인도 정부의 그 통치를 안 받겠다고 버티고 있기도 하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이 갈대아라고 하는 것이 마치 토후와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부유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갈대아 사람들이 자기들이 연락하던, 이 연락이라고 하는 말은 통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즐겁게 놀다라는 뜻이에요. 배를 타고 유유자적하고 노는 거예요. 저 레이크 미드에 가면 이렇게 유람선 같은 거, 하우스보트 같은 거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서 3박 4일 이렇게 베케이션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거기서 고기도 구워 먹고 뭐 맥주 한 잔도 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 갈대아 사람들이 메소포타미아 그 강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유유자적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대아 사람은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갈대아 사람 그러면 교만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갈대아 사람들이 그때 어떤 일이 생길 것이냐?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될 것이다. 아, 즐겁다, 편안하다 이러고 있지만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4절 중간에 보면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라고 하는 말, 그리고 영어 성경에, 우리 교회에서 쓰고 있는 영어 성경에도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I send라고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 원문으로 가면 재밌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게 과거 완료형이에요. I have sent라고 되어 있어요. 아직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아직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일인데 이사야는 뭐라고 쓰고 있는가 하면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땡겨서 믿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저는 이제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만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힘들고 아픈 일이 있어요. 괴로운 일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해결되지 않는 일들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믿어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75살에 75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내가 내 아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 그랬어요. 아들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때 없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거를 믿었어요. 그리고 15장에 가서 하나님이 한 번 더 그것을 확인을 하십니다. 다른 애 말고 너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을 통해서 내가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15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에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더라.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믿은 거예요. 당겨서 믿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오늘 문제 때문에 오늘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오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해결된 줄로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아픔이 있지만 똑같이 고통은 있지만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믿기 때문에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없어요. 내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우린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요단강을 발걸음을 내딛기 전에는 강물이 막히지 않았어요. 콸콸콸콸 쏟아져 흐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해결하실 거라고 믿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들고 발걸음을 내 물가로 내딛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물이 스탑 됐잖아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사람을 보내서 그 일을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앞으로 장차 등장하는 바사의 고레스 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권자인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45장 4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의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너에게 칭호를 주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서론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점진적인 것이라고 그랬어요. 큰 구원을 이루었어요. 오늘 성경에도 크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큰 물 이런 게 있잖아요. 큰 구원을 이뤘는데 나중에는 더 큰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큰 구원은 우리가 먼저 이야기했던 것처럼 출애굽의 구원이에요. 출애굽 사건을 놓고 이야기해요. 오늘 성경에서도 뭐라고 했는가 하면 바다 가운데 길을 낸다,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낸다. 홍해바다 갈라진 거 얘기하죠. 그리고 병거가 들어오고 말이 들어오고 뭐 군사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일시에 엎드려졌다. 뭐예요? 애굽의 군대를 물로 수장시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것도 일시에. 한꺼번에 그냥 다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 한 3분은 졸면 안 돼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할 거예요. 큰 구원이 있어요. 앞으로 더 큰 구원이 있어요. 앞으로 더 큰 구원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바벨론을 먼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출애굽, 출자 쓸게요. 제가 출애굽과 출바벨론의 사건을 대조하려고 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졸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얘기 할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신 것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앞으로 있는 바벨론에서의 그 포로 해방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전체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중심된 주제가 또 하나가 있는데 여호와의 종이죠. 그렇죠. 그 여호와의 종이 누구예요? 메시아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앞으로 있을 놀라운 사건.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를 들게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 라스베가스에 지금 우리 몇몇 성도님들이 그쪽 지역에서 살고 계시는데 레이크 라스베가스라고 하는 조그맣고 아름다운 동네가 있어요. 호수가 앞에 쫙 있고 거기에 아주 비싼 그리고 유명한 호텔이 하나 있습니다. 그 호텔에서는 호수가 바로 옆에 있고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그 호텔에서 어느 단체에서 중요한 모임을 하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제 아내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갔는데 세상에 방은 좀 작아요. 방은 좀 작은데 아무튼 비싼 방이었고 그리고 음식을 먹는데 그 사전에 일주일 전에 뭐 스테이크를 먹을래 뭐 생선을 먹을래 다 먼저 물어봐서 먹겠다 그러면 스테이크는 미디움으로 먹을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일일이 그리고 사이드도 뭐 할 것까지 내가 다 정해서 보냈어요. 맛있을까요? 맛이 없을까요? 아, 기가 막히게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라스베가스에 있는 경찰들이 여러 사람이 와가지고 그 바디가드처럼 경호원처럼 경호하고 어떤 VIP가 왔을 때 에스코트하고 막 그래요. 하여튼 뭐 그런 장소예요. 한 800에서 900명 정도 모였다고 그랬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였어요. 밥 맛있게 먹었어요. 그 다음날도 먹습니다. 자, 그 전날 그런 곳에서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비교를 한 거예요. 맛있게 먹는 것이 중요했을까요? 누구를 만난 것이 중요할까요? 저한테는 누구를 만났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만났냐면 정말 안타깝게도 제가 그 사람의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헐리우드 배우예요. 여러분이 보시면 알아요. 헐리우드 배우가 거기 왔는데 같이 무슨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가 뭐 알아보고 뭐 얘기하고 어쩌고저쩌고 아 얘기 많이 했어요. 얘기 많이 하고 그리고 사진 한 장도 같이 찍어서 어딘가 있을 거예요. 내가 그거 찾으면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지 소개해 드릴게요. 자, 그럼 제 기억에 그 전날 먹었던 밥과 그 다음날 먹은 밥을 비교할까요? 아니면 그 전날 먹은 밥이 아무리 맛있다 할지라도 그 다음날 먹었던 밥이 아무리 맛있다 할지라도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하고 사진 찍었다는 걸 기억을 할까요? 두 번째예요. 그 사람이 현찮은 사람이면 밥만 생각나겠지. 근데 그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 지금 출애굽 사건이 귀한 사건이에요. 엄청나게 귀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 사건이 있으니까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되는 거 그것도 놀라운 거야. 그리고 끝내시는 게 아니라 내가 세우는 나의 종 메시아 즉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앞으로 이루시는 그 일 그 구속의 일을 보라고 이끌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일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놀라운 새 일이라고 18절에서 말씀을 해요. 18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아라. 옛날 일을 생각하라. 19절에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잘못된 거는 아니지만 항상 여기에 멈춰서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구원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많은 경험들이 있어요. 간증거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아유 나 옛날에 저랬는데 거기서 멈춰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과거에 내가 어떻게 구원받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봉사했고 내가 어떤 간증을 가지고 살았는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기에서 멈춰 있으라고 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가라고 요구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19절에 넘어 들어가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보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집중 좀 해. 중요한 얘기하는 거야. 과거에 멈추지 말고 봐. 중요한 얘기야.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할 거야.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하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새로운 일에 관해서 이미 이사야서 42장에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다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내가 새 일을 알리겠다라고 새 일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새 일은 무엇일까요? 아까 제가 이미 힌트를 드렸어요. 메시아를 놓고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를 놓고 이야기했어요. 이 새 일이 뭔 줄 아십니까? 그 여호와의 종이신 이사야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고난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며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그 구속의 성취예요. 그 구원의 성취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놀라운 새로운 일이에요. 예, 출애굽 사건도 오묘한 일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서 오는 것도 정말로 오묘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맞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귀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야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건은 혁명적인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 광야의 길을 낸대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만드신답니다. 사막에 강물이 있게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혁명 아닙니까? 이게 변화 아닙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내버려 두시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생겼어요. 우리의 삶에 혁명이 생겼어요. 변혁이 생겼어요. 내가 예수 믿고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관심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생명을 공급하신다라고 20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이 승냥이와 타조는요 사막에서 사는 짐승들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타조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사막을 지배하고 있는 들짐승입니다. 그 들짐승이 하나님을 존경한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시는데 왜 내셨어요? 사막에 강물을 왜 내셨어요? 제 얼굴에 답 없어요. 성경에 답이 있어요. 예,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나의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나의 백성에게 생수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 때에는 동물들이 죽었어요. 그렇잖아요. 피해를 봤어요. 그런데 이 새로운 일을 역사할 때는요 생명의 회복이 있는 거예요. 생수로가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1절에서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 나를 찬송하게 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원문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함이라.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릴 때에 나의 노래를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노래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노래를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말은 내용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까지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족해 하실 때까지 나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온전히 노래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들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쟤네들은 내가 지었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창조한 작품이야. 그리고 나는 그들을 통해서 찬송을 받기를 원해. 나의 노래를 받기를 원해 라고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가요 정확하게 이거를 집었어요.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멋진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에게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아직 그 힘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유가 있으시겠지요. 저는 잘 몰라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그 세일을 선포하고 증거하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